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계속해서 Unshakable Joy, 흔들리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기쁨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병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오늘 나에게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사업이 안정될 때, 또는 자녀가 잘 될 때,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좋았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을 뜨니까 내 옆에 아름다운 아내가 잠들어 있을 때, 관계에 큰 갈등이 없을 때, 또는 계획한 일이 아주 순조롭게 흘러갈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 좋다,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감정을 기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나의 기쁨도 사라집니까? 재정이 흔들리면, 건강이 약해지면, 나의 자녀가 나의 기대와 다른 길로 가면 그때 우리의 기쁨도 함께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성경은 기쁨을 단순한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 한 가운데서 기쁨을 외칩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상황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마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헬라어 동사 카테르 가조메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끝까지 이루다, 완성해 가다, 밖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 행하라, work for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라, work out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2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열쇠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12절은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13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나에게 의지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 그 죄가 불편해졌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순종의 근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솔직히 우리는 큰 죄보다 아주 작은 불평에 더 자주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아니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아니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오늘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타락하고 부당한 이 세상은 항상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불평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빛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말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태도로 빛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빛이 흐르고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명하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정보나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밝혀라, 에페호는 굳게 붙들다, 주목하다, 놓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 삶 속에서 굳게 붙들고 주목하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 손에 램프가 있으면 길이 보이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서 램프를 놓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고 넘어지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목하고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니 날씨가 좀 흐리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불평과 어려움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목하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KCPC는 온 교회가 리딩 지저스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나눕니다. 잘 하고 계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성경 읽기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과 용서를 실천하고 나의 선택과 결정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말씀 안에서 서로를 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보여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목하면서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말씀을 붙들면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쁨의 근원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방탕하게 삽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아버지는 그의 신분과 관계를 완전히 아들로 회복시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큰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회복된 존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은 내가 무언가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새 옷이 입혀지고 반지가 끼어지고 잔치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먼저,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 우리의 열심과 헌신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들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 속에서 기쁨이 자랍니다. 순종은 우리가 혼자 잘 참고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자녀답게 반응할 것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 대신에 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상황이나 상태나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순종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와 그 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종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은 붙잡는 삶이 아니라 부어지는 삶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7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 전체를 전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제로 비유하고 있어요. 전부 드리는 삶, 완전히 부어지는 삶. 그런데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은 움켜쥐는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서 찾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에너지가 기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할 때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 이 전제, 드링크 오퍼링은 일부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남김없이 끝까지 부어 완전히 쏟아 부어드리는 헌신을 표현합니다. 남겨두지 않는 제사, 계산하지 않는 제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고난, 눈물과 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성도들의 믿음 위에 완전히 부어지는 제사로 여깁니다. 그는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겨두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바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신이 막 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기쁨은 내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부어지는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주일 새벽부터 차량 봉사를 섬기는 것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와 헌신처럼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충성스럽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이 마트 앞에서 전도하는 것처럼 내 삶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될 때 그 모든 순간에 참된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붙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인정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드려질 때, 남김없이 부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부어지고 헌신하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의무로 지거나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주목하신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의 기쁨,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고 품는 기쁨,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되는 기쁨.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들의 기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빛나고 아름다운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리셨습니다. 완전히 드리셨어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순종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성한 아들이 외치는 기쁨의 선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큰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다. 기쁨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을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할 때, 나의 삶을 기꺼이 부어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 뒤에 기쁨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때로는 조용하게, 그러나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시작되는 참된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망과 불평 대신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기쁨을 붙들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